누가복음 2장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는데 읽기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라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를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믿음 자라며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가이사 시저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호적이 구레뇨라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 본래 이름이 옥타비우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이 아구스도를 다음 설교에도 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이 가이사 줄리어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줄리어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제 살인을 당하죠. 그렇게 죽고 그 줄리어스의 그랜드 네피우, 이게 그랜드 조카, 조카의 아들이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옥타비우스가 바로 그 줄리어스의 그랜드 네피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리어스가 죽고 줄리어스의 의붓 아들이 되어서 줄리어스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면 마크 앤토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 가이사의 암살단, 이 줄리어스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그 세력이 적어도 60명의 로마 제국의 원로원 의원들, 요즘 뭐 우리가 보통 세네트, 그 상임원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60명 이상의 그 의원들이 모여서 음모를 짜서 줄리어스를 죽이는데, 그들 중 잘 알려진 자들로서는 브루투스, 캐시어스 이런 사람들을 42년 BC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안토니라는 사람하고 레피두스라는 사람과 함께 로마 제국을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죠. 그러다가 36년 BC에 레피두스라는 사람을 물리치고 31 BC에는 액투임이라는 곳에서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들을 물리쳐서 이제 이 아구스도가 혼자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27년 BC에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 이렇게 불려왔는데, 그렇게 하여 굉장히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즉, 이 로마 제국이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 아구스도가 14년 AD에 죽고 그의 의붓아들 타이베리어스라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제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기에 타이베리어스, 근데 디베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디베로 가이사가 왕위에 앉은 지 15해 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아구스도가 14년 AD에 죽고 그 다음에 디베료가 가이사가 되는데, 그 디베료 가이사 된 지 15년 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그러면 거의 30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30살 정도 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먼저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사건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 문제가 많다. 먼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가 세상 역사 기록에 보면은 AD 6년입니다. AD 6년이 되므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세상 역사 기록에는 로마 황제 그 아구스도가 로마 전국으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호적을 할 때는 사는 곳에서 호적을 하지 태어난 곳에 가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그 호적이 세금을 걷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그리고 요셉이 만약 베들레헴에 재산이, 즉 부동산이 있었으면 또 가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도 요셉만 가야 되는 거지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럼 왜 마리아는 왜 함께 갔느냐? 그러나 또 세금 목적의 호적이면 여자도 가야 하는 관례가 수리아에라는 그 수리아에 있었다, 뭐 이런 말들 다 말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엄청난 분량으로 이런 것들을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왜 세상 역사 기록이 진리의 표준이 되고 성경 기록이 그 세상 역사 기록에 맞춰보고 참 진리가 되든지 아니든지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의례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성경학자라는 인간들도 세상 기록이 진리고 성경이 그거에 맞춰서 틀리면 성경도 틀리는 것으로 이따위 소리들을 합니다. 성경 기록이 진리이고 성경 기록에 맞추어 세상 역사 기록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의 역사를 썼는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가 쓴 것에는 틀린 것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 역사가가 쓴 거는 그냥 진리가 돼버리고 성경은 이제 그것에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성경학자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마 누가가 혼동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사람, 성경을 지금 풀어가는 사람들도 저절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세상에서 지금 종교 학자가 되려면 그 세상 표준에 안 쫓아가고는 유명한 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바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실 뭐 성경 문학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되려고 하면 이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 같은 놈은 진짜 이 성경 학문에 와서 바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차피 이미 세상에서 바보라 불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겠습니다. 학자가 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이런 소리 했다가는 인정도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성경이 진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런 걸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느라고 아주 지난 두 주 동안 아주 혼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말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도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언제 태어나시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는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그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일반 은혜도 특별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3장 1절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도대체 세상 역사는 뭐고 그 세상 역사의 목적이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그 세상 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좀 더 얘기하죠. 먼저 예수님의 탄생. 구약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지금 로마 황제의 호적을 하라는 명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국의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 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 역사는 자기네들이 뭐 주장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해하는 것은 아,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 로마. 로마 제국. 그 중에 최고로 강한 황제도 결국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세상 역사는 절대 그렇게 보지 못하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뭘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 역사가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 세상 역사도 끝나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그 구원 역사가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서 이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 그 순간에 세상 역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그 모습이나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아 지금 이 가이사가 호적하라 한 것이 결국은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요즘 말하면 한 90마일 정도 되는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지금 뭐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바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진리입니다. 하나님 뜻 아닌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건 간에 이게 사랑하시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고 그곳이 아니고 그 방법이 아니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몇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나 근데 요즘은 뭐 이게 믿는다는 사람도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알고는 누가가 짝지기를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거 쓸 때. 그래서 베들레헴에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니까. 베레벨 소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진리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계속 봅니다. 3절과 5절. 3절에서 5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호적을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유다 사람이므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자신의 그 조상들의 고향,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도시라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 즉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마리아가 요셉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정혼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정식 결혼을 한 사이지만 성적 관계가 없어서 아직 결혼이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라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내를 이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25절에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즉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아마 누가가 그를 이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라. 왜? 벌써 결혼을 했고 왜? 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벌써 데려온 후란 말입니다. 즉 결혼식을 한 거죠. 근데 왜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베레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그럼 어디에 있을 그때에 즉 베들레헴에 와서 그곳에 있을 그때에, 즉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에 와서 지낼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지내고 있을 그때에, 즉 얼마나 오래 베들레헴에서 지내고 있었는지 말이 없습니다. 뭐 하루가 됐는지 일주일이 됐는지 말이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베들레헴에 오고 있는데 도착하는 그날 막 애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애를 낳을 곳이 없어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 강보에 쌓여, 강보에 쌓여 태어나시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세마포에 쌓이셔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쌓여서 태어나고 쌓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관이라 이렇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보통 우리가 사관이라 하면 여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관. 그런데 같은 단어가 22장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국말로 객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게스트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당시 베들레헴에 여관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국에서 시골에 가면 당연히 여관이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시골에 여관, 장사하는 그런 여관이 있었냐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관이었겠지. 근데 객실, 즉 게스트룸이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마도 누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적하러 온 다른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게스트룸이 즉 방이 있는데도 그 거기에 거할 곳이 없어. 그렇게도 이 객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골의 농부의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시골의 농부의 집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동물과 사람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같은 지붕 아래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아니면 2층으로 됐으면 2층에는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지내고 아래층에는 동물들이 지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곳이니까, 작은 곳이니까. 어쨌든 지금 있을 곳이 없어 보통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 아닌 곳에서 지금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으로서 지내야 될 곳이 없어서 이제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 있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구유라, 동물들이 먹을 것을 넣는 상자죠. 그곳에 뉘어 계십니다. 이걸 보면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1장서부터,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멈춰버리고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이 이렇게 설교로 나오지를 않았는데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있을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빛이 있어라 하면 있고 동물들도 있어라 하면 있고 뭐 모든 게 있어라 하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는가를 이해하시면 우리 상황이 어느 정도로 나쁘건 간에 그 구유에 놓여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힘드네요. 너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참 저는 뭐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유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유에 놓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너무나 한심합니다. 불만,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의 죄를 지실 정도로, 죄를 져서 죽으실 정도로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는데 이 머리 두실 곳도 없는 이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는 때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태어나시는 그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즉 오시면서 바로 태어나시는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와서 요즘 그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을 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그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모습, 그걸 정말 와 귀엽다 예쁘다 이런 소리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겁니까? 그렇게 귀여운 것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는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아름답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다 솔로몬의 호화로움, 그 엄청난 호화로움, 그것으로 회복될 것을, 즉 세상적으로 회복됨을 기대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 자신조차 있으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메시아, 그들이 창피한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와 연관되는 것조차도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왕이신데, 전 세계를 다 물리치실 왕이신데, 이게 무슨 모습이 이렇습니까? 이런 메시아가 창피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있으실 곳도 없으셔서 지금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는 그분을 내가 왕이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누구하고 연관이 되려면 그 연관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인정을 받거나 뭐 유명하거나 해야죠. 뭐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이 불쌍하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예수님 불쌍하신 겁니까? 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런 삶을 사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니라.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나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이니 로마군이니 다 물리쳐버리고 내가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왜 잡히는가?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내가 왜 있을 곳이 없게 이렇게 사는 것이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세상 사람이 생각해도 저건 아닌데 메시아 왕이신데 동물이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시네. 결코 그들은 끝까지 이해 못하지만 그 이유는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였으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나라였으면 내가 안 잡힌다. 잡히는 이유는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였으면 내가 왜 머리 둘 곳이 없겠느냐? 왜 머리 둘 곳이 없느냐? 내 나라가 아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야, 내 죄 때문에 그 왕 중 왕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죄송함, 황공스러움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불쌍하다. 왜? 세상에선 저것밖에 안 돼서 불쌍하다. 이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로서 사시는데 그 나그네로 사는 현실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고난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뭐 이상한 일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로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의 삶은 이래? 왜 나는 이런 자밖에 없어? 왜 나는 돈을 요만큼밖에 못 벌어?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 왜 나는 좋은 학교도 못 가? 뭐 별?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도 거기서 또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표준인데 그 표준대로 산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고난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지. 고난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꾸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연합됨이 싫으십니까? 아니면 그 연합됨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싫은 겁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있을 곳이 없고 영원히 있을 곳이 없고,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지금 동물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시느냐? 있을 곳이 없으셔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있을 곳이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반겨줄 곳이 없다.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반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 뭐 인간의 반기움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반기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겨주시잖아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반겨주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뭐 인간들이 뭐 어째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사고방식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들은 그것을 다 씻어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사랑을 받아보려고 별 노력을 다하고, 이건 정말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부자도 될 수 없고 뭐 성공도 못한다. 아닙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부자요, 세상적인 성공이지, 세상에서 부자고 성공했다고 뭐 기독교적으로 뜻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나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거기다 붙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의미가 거기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곳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빨리 온다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이 할 일이 있어서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이 오늘 죽는다고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그걸 제가 왜 세상에서 좋은 나라로 이민 갈 때는 좋아하고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갈 때는 좋아하는데 아니 세상에서 천국 가는데 그건 나쁜 거다. 이건 도대체 그러면 우리 존경 가짜 아닙니까 이거.
물론 슬픈 마음이 없을 수야 없겠죠. 그러나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구나. 이겁니다, 지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2장에 구유에 누이셔서 태어나시는데, 이제. 3장에 가면 공생애를 이제 사시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 삶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거기에 도착하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즉 어디를 가시든 있으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집이 너무 좋아서 거기 가면 뭐 엄청난 안식이라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요셉과 마리아도 세상 고향에 갔는데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지금 자기 고향에 갔는데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마리아와 이 요셉도.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불쌍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 삶에 참여가 되는 겁니까? 불쌍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당시 돈이나 많았으면 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었겠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예? 기독교인이라도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좀 세상에서 있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면 착 되는 뭐 그런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명 앉아있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죽는 그날까지 있을 곳이 없는 그 삶에 조금이나마 더 참여가 되면 감사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참 고향을 떠나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 지금 그걸 쭉 11장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들의 삶, 특히 저의 삶을 보면 이런 고난에 비교나 하겠습니까? 제가 꼬라지가 이 모양이라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게 별거가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보다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참 복음에 죄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세상이 우리들이 영원히 있기에는 너무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세상이 우리들을 감당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머리 두실 곳도 없었던 그 삶에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너무 한심하여 그 머리가 둘 곳도 없으신 그 삶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초라합니다.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수준이 됨을 저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삶에 더욱 참여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지금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입에 모든 불만과 불평은 없애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